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랑과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광주교회 신입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입교사 교육을 받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모든 교육 일정 주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과 또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마가복음 1장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억울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오늘부터 이제 신입교사 교육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사의 소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들을 쭉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일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역사의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정말 때가 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징조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또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 또 우리 시대 신문 사회면을 보면 무슨 동성애가 이렇게 합법화된다든지, 간통죄가 폐지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덕과 가치관들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마지막 때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 조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 세상에 정말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가 지금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 때도 극한 방탕에 이르렀던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하면 될지 덜하지 않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 일이 우리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은혜의 때가 끝나려고 하는 이때 정말 때가 다 차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차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빨리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 머뭇머뭇하다가는요 이제 이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머뭇머뭇하다가는 이제 은혜의 때가 저물게 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때가 이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때가 차고 낮이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곧 밤이 올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에게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당시에도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제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이제 맡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먼저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일을 맡기실 때 아무 사람에게나 그 일을 맡기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합당한 기준에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거듭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맥락에서 보면 이 교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한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보시죠.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실까요? 2절부터 내가 증거하오니 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했겠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암송하고 읽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일한 결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는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만들고 뭔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달려들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일이 더 어떤 크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사가 스스로 나는 거듭난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되겠죠. 그런 상태로 세상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다가는 그 아이의 영혼을 망치고 정말 그 지옥에 아이를 밀어넣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신앙의 4대 요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있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입니다. 신앙의 4대 요소에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신앙생활의 4대 요소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영적인 활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배우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데요, 역시 영적인 활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무슨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왜 남아있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실히 하지 않고 잠깐 등한히 하고 이 교사의 특별히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잠깐 뭐 교제에 나가지 않고 교사를 한다, 또 뭐 기도하지 않고 봉사를 한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봉사를 한다, 얼마간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진,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힘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소진되고 고갈되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 먼저는 구원받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 스스로 그런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본이 되지 않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뿐인 교육, 본이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말뿐인 교육은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런 소리가 될 겁니다. 실제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0절 말씀. 로마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자, 우리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참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사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 그것은 남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 가르침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을 그 순수한 영혼을 기만하는 그런 교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이제 각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직장인이면 직장 그 생활에 있어서 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일만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만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뭔가를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신앙생활이고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삶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은요, 이 삶 자체를 지속할 그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게을리하면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학생이 공부 제대로 못해가지고, 물론 요즘에 이제 취업하기 힘들고 여러가지 여건이 이제 어렵지만은요,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자기 개발에 소홀해가지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 참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일에 성실한 사람, 이 베드로도 그물을 깊고 물고기를 잡는 그 일에 지금 충실한 성실한 그 상태에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요, 어떤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도 이게 밭을 이제 갈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잠언 22장 보시죠. 잠언 2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죠. 예.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이 일을 맡아서 지금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도 왕 앞에 서지만은요. 아니면 이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는 거잖아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인인과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방법이 바로 자기 일에 성실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상급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에 전도하고 또 말씀 읽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만 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 신앙생활이고 그런 것만 상일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요 자기가 맡은 그 일상생활에 충실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에서 어린 아이를 잘 키운 엄마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상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도 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막 아이가 까다롭고 키우기 힘들고 그런 아이를 성실하게 잘 키우는 엄마는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됩니다. 평범한 아이를 키운 거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잘 키운 엄마는 상이 틀려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상이냐? 아니에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특히 또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는데, 그 까다로운 직장 상사 밑에서 그걸 잘 견디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일을 잘 하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이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자, 아비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상전도 나오죠? 이거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고 잘하라는 것이죠. 또 종들아, 요즘은 뭐 종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요. 이제 사회생활 또는 조직의 생활을 할 때 윗분들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렇게 행할 때에 그 유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 그랬거든요. 죽게. 나는 가족들을 잘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성실히 했을 뿐인데 그 상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주신다고 되잖아요. 그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요. 야,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 묵상하고 교제 참석을 이런 것만 상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충실한 것도 상이구나 이런 것을 알 때 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또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도 성실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다시 아까 마가복음을 찾아 돌아가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6절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흠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더욱으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있습니다. 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일할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성경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물론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바울 같은 분은 보통 분은 아니죠. 그 당시에 아주 많은 학문을 익혔고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귀족 신분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아주 특권층이었습니다. 네, 많은 공부를 했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시 극소수였고 네,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그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구약 성경의 모세 같은 사람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 예, 왕자 아닙니까? 예, 왕궁에서 살았고 애굽의 모든 학술에 능통했던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 초대교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 엄청난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막 3,000명도 구원받고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잖아요. 아주 평범한 어부. 예. 지금도 어부는 뭐 그다지 세상에서 아주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예, 그런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한 서민들. 예, 오히려 사회에서 힘없고 약한 그런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이제 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 다윗은 원래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지금도 주님은 이런 베드로와 다윗 소년 다윗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내세울 것 없는 또 세상적으로도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나를 따라오너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치 않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비범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능력은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오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평범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일은, 베드로는 고기는 잘 낚겠지만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이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만 잡아서 먹고 살던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는 것은 베드로가 할 일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지혜와 능력이 지금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지금 교사로 봉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아마 선생님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으면요, 두 가지 마음을 보통 교차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설레임, 뭐 기대, 이런 것이 있죠. 또 어떤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지. 그런 어떤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설레이는 그 마음이 이제 한 가지 마음이고. 근데 마음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 한 사람을, 한 어린 아이를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을 잘 붙들어주고. 제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과연 그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애들을 맡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그 일을 맡았다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우려 있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데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항상 교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에 여기 순종을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베드로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해서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능력을 부여받기만 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물론 단기간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든지 갑자기 우리가 신령해진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뭔가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교사 같은 직분을 보더라도요, 꼭 교사가 된 지 오래된 사람, 또 많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그런 교사가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더 훌륭하게 인도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예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유명하죠.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나가서 이 골리앗과 이제 맞서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갔던 그 무기, 뭘 들고 나갔죠? 물맷돌 들고 나갔잖아요. 물맷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는 뭐 화려한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잘 이렇게 연마된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또뭐 옷도 무슨 번쩍번쩍한 이런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나간 게 아니죠. 그냥 조약돌 몇개 주워가지고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물맷돌 몇개딱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던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비록 평범한 조약돌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던지면 그 조약돌이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게 하는 것은 누가 또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빈약하고 아는 것도 적고 양도 적고 깊이도 너무 약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조약돌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조약돌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몇개안 되는 그 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전했을 때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삶을 변화시키도록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갖고 있는 몇개안 되는 내가 알고 있는 몇개안 되는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전해져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런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부르시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잖아.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이 그물을 그냥 그대로 놓고 바로 따라갔죠. 자, 주님이 일할 사람들을 부르실 때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 모습이 아주 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물을 놓고 즉각적으로 쫓아갔잖아요. 자,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리고 순종을 미루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내가 지금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죠. 순종이란 것은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즉각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특히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 또 사회에 나가는 그런 시점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책들이 뭡니까? 진로 선택 고민할 때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라는 거죠. 예. 뭐 멀쩡한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그런 책 보면요 괜히 직장 다니기 싫어지죠. 예. 내 전공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죠. 예. 다 팽개치고 예.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가슴도 뛰지 않는데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요? 예,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걸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이 성경은요, 성경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예,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 자, 왜 그럴까요? 예.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지 꼭 순종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까요? 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세상도요, 예?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직업을 갖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누가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가지고 총알을 맞으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어요? 아무도 나가고 싶지 않겠죠? 그때 가슴 뛰는 사람 순서대로 나가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예. 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활활 불이 막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면요 이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전쟁터 나가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이제 조건이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요. 전쟁에서 진 나라는 아주 비참하게 되잖아요. 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 아주 그 적들에게 유린이 되겠죠. 예. 다 죽을 수도 있고, 아주 또 욕을 볼 수도 있고, 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아무도 거기를 출동하지 않으면요. 예.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비장한 마음인 거죠. 자기도 나가기 싫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예. 소방관이 왜 출동을 합니까? 예. 자기는 불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왜 출동을 하겠어요? 안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일을 무슨 취미나 적성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에 왜 지원하셨습니까? 아,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예. 만약에 그런 동기로만 우리가 이 교사라는 직분을 하게 된다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애들이 말 잘 안 듣거든요. 속썩입니다. 나는 성심성의껏 말씀 준비해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심지어 교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 자, 그래도 애들이 좋습니까? 예. 그럼 이제 교사 그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예. 계속 해야죠. 어떻게든 그 아이를 갖고 놔야죠. 예. 안 그러면 얘 지옥 가는데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데는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예수님 그 육신으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하는 내용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요, 너무 하기 싫으신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그 자리를 간다는 게요, 이거는 너무 두려운 거죠. 육신으로는. 네. 그 고통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하신 거잖아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 이건 아마 우리 이 신입교사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고, 지금 이미 교사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해. 그러면요, 나도 피곤한데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진짜 이 잔을 내가 안 들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이 잔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예? 이 일을,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좀 지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고 더 내 취미에 맞는 것 같은 그런 봉사를 찾았으면 좋겠다. 사실 근데 육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거기는 만약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아무 교훈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예, 그 다음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으로는 그렇게 이 잔이 지나가길 바랬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신 거 아닙니까? 사실 교사가 되는 일,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하는 일은 사실 비장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 지울 거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붙잡아주는 일을 멈추고 찾아가는 일을 멈추게 되면 한 영혼을 영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계속 거부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만하고 싶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아주 즉각적이어야 됩니다. 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 어떤 권세 있는 분보다도 더 권세 있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분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미룰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호출했다. 뭐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좀 있으면 군대도 가고 하잖아요. 군대에서 영장 날라왔습니다. 나라의 명령이죠. 근데 딱 날짜가 나왔는데 자기가 뭘 하던 일이 있어요. 이거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그 통합니까? 그 날짜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죠. 진짜 못 가는 상황이라면. 안 그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징집 거부로. 그렇죠. 명령에 대한, 나라에서 주는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도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권세 있는 분이 우리를 불렀는데 불순종했다.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제. 그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나중에 돌이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 가기에 싫었죠. 욕심적으로.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 아수르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입니다. 적국의 원수의 그 수도에 가가지고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내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일본한테 지배받고 있는데 도쿄에 가서 말씀 전해라. 예? 자기 가족의 원수, 우리나라의 원수인데 그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기 싫은 거죠. 다른 나라는 가도 그 나라는 가기 싫어요. 예, 그런 심정이죠. 예. 근데 그건 그 사람 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무리 악랄한 아수르 제국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 가야 되는 거죠. 가기 싫어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예. 풍랑이 일고 바다에 빠쳐지고 고리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예. 회개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각적인 순종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내 삶 속에 예, 그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징계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불순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예, 역시 이 명령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인데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 또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 마음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연애를 하게 되면요, 밤늦게 내가 침대에 누웠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밖에 집 앞에 와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냥 잡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열일 제쳐놓고 나갈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나갈 겁니다. 예.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달려나가게 되겠죠.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순종에도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요, 주님이 부르신 딱 그때입니다. 예. 왜냐하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 하루에도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천 가지가 넘다는 거 아시죠? 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에이, 오늘 아니면 올해 아니면 다음에 내년에 5년 후에 직장 취직해서 예, 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그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 없을지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 살지 그 안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은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는 그 유월절 엿새 전이란 거 아십니까? 예. 마리아가 옥합을 깬 거. 예. 어떤 사람은 그 귀한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거를 왜 깨가지고 그걸 다 갖다 부었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마리아는 과감하게 깨서 부어버렸습니다. 그 성경이 절묘하게 그 깬 시점이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엿새가 지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예. 다시 베다니 그 마리아의 집에 오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그 평생 자 1년치 연봉을 저축하려면 얼마가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1년,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1년 연봉 딱 벌면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먹고 난 다음에 저축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생활비는 떼놓고 저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이 자기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저축하려면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마리아에게 그 옥합 굉장히 소중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진짜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평생 뭐, 예. 아까웠겠죠, 마리아도. 근데 어떻게 그걸 과감하게 깨버렸을까? 마리아가, 이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내가 안 깨겠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깨겠다고, 나중에. 다음번에 오시면 그때 내가 분명히 깬다. 그게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분명히 나 깨겠다고. 예. 뭐,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하면은, 아, 이번에 제가 안 되고요. 다음에 제가 꼭 할게, 다음에. 그게 진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냐 말이에요. 올지 안 올지 누구 압니까? 예. 마리아는요,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그걸 깬 거예요. 예. 그때 안 깼으면, 마리아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마리아 이름을 베다니에 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옆에 아주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거기 사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깨니까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그때 딱 깨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구 반대쪽에 있는 동쪽 땅끝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타이밍이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하느냐 미루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나올 수도 있고 영원히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의미 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예. 딱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긴 다 이제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잖아요. 나이 드셔서 구원받으신, 은장회 때 구원받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말씀 뭐예요. 예. 내가 좀만 더 일찍 구원받았더라면, 예.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내가 지금 너무 늦게 구원받아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젊었을 때 구원받아서 젊었을 때 주님의 멍에를 메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너무 참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가시고요. 마가복음 1장에 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 여기 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그 일을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또 요한. 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면요, 한 사람 이렇게만 이렇게 부르신 때도 있지만은 보면은 여러 명 이렇게 같이 부르시죠, 그죠? 누구와 누구 한꺼번에. 예. 예, 또 어디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둘씩 보내기도 하시고요. 예. 우리 각자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혼자는 약하니까 그 동역자를 같이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군요. 우리 전도서 4장 같이 보시죠. 전도서 4장 말씀.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이 합력에 대한 동역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은 패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거기에 삼겹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거기에 주님의 힘이 더해지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동역자 너무 소중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 이 같이 교육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동역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동역자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또 외롭기도 하겠죠. 근데 동역을 또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사람 있는 곳은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말로 행동으로 또 우리 어떤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서로서로에게 어떤 마음에 상처와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보다 동역자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죠? 동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나 혼자 하면 다툼은 없겠죠. 걸작거릴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힘들고 외로울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일 겁니다. 반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된 또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3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여기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훈히 여기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보통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어린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되게 신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로 데려오라고 하신 것이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어른들에게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여기 말씀대로 아이들을 주님께로 나가, 아이들이 주님께로 나가는 것을 금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큰 죄가, 예수님이 부은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인데, 그죠? 근데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분을 내고 화를 내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예. 예. 잘못하면 어른 용은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어른들 중심으로 이렇게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앞에서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강하고 뭐 어른은 이렇게 힘세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이런 부분에는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고요. 작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죠? 네. 주님의 관심은 항상 그런 곳에 있습니다. 네. 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도 막 그런 맥락이라고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귀히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네. 그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네.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네. 아이들이 네, 주님을 만나서 행복해지도록 도와주는 것. 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른들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주인공이 어린 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지간한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닌 사람도 거의 다 아는 이야기죠. 조그만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눕힌 이야기. 어른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 아무도 못 나가고 있을 때 조그만 꼬마가 나가가지고, 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예. 이 성경 곳곳에 보면 어른들의 신앙이 어두워져 있을 때, 어른들의 믿음이 약할 때 작은 아이들을 들여서 어린 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룬 그 예들이 종종 나오죠. 그 시점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역사의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죠. 다윗은 그때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또 엘리 제사장 때는 엘리 제사장은 정말 그 무능한 그 종교인의 하나의 그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예. 늙고 비둔한, 예.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사무엘상,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렇죠? 자, 여기 묘사된 그 내용은 물론 이게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입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든지 여호와의 등불이 성전에서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영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참 이 영적인 상황과 그때 딱 맞아떨어집니다. 엘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등불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잘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는 않았어요. 누가 있기 때문이죠? 어린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불은 아직 안 꺼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예. 처음에는 사무엘이 딱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죠. 예. 엘리 제사장 앞에 와서 제가 여기 있나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게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그 신앙적으로 아주 큰 일을 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시골교회에 있을 때요. 한 어린아이가 4학년짜리, 5학년짜리 얘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집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거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먼저 구원을 받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제 말씀 들어보자고 해가지고요. 엄마가 이제 교회 와서 말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가 되고 막 이게. 그런 애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있을걸요. 찾아보시면. 네. 이 아이가 그 집안에 복음의 씨앗인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된 사람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어른도. 그런데 그 씨앗이 어린 아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신앙의 주역인 거예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는 보통 미래다.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 신앙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죠. 성경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의 영혼을 작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희생이고 그냥 투자라고만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광주교회도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른들은 더 이상 전도하기 힘드니까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전도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를 진짜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그것은 알려진 내용이죠.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인데 교회에서도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전도집회를 했는데 전도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참석했던 사람이 3명하고 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3명 반. 아니 3명이면 3명이고 4명이면 4명인지 3명 반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 3명하고 어른 1명 구원받았다. 그러면 4명이지 왜 3명 반이냐. 자, 어린이는 평생을 주님께 그 삶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3명이고 어른은 그 인생의 절반밖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반명입니다. 이야기했던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구원을 받으면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정말 전도 유망한 그 영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아서 책임을 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자라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교사 교육을 받고 교사가 돼서 또 다른 어린아이를 또 교육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이 천천히 오신다면 주님이 그 일을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복음을 지고 복음을 짊어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그 책임이 곧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일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 농부가 가뭄이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식량을 아껴 먹습니다. 근데 최후까지 손대지 않는 곡식 자료가 있죠. 예. 그건 뭐겠습니까? 씨앗이요, 씨앗. 예. 농부는, 최후까지 가족들이 거의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씨앗자루는 건드리지 않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암울한 그 시간에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마지막 희망.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 교회 학교 교육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시편 126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이들 신앙 교육이 쉽지 않습니다. 예,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세상에 이 죄의 유혹이 많고요. 예, 요즘 또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게임기 같은 거, 뭐 컴퓨터, 인터넷. 예, 아이들의 이 마음을 이 말씀에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가면은 이게 마음을 붙잡아두기가 더 쉽지 않, 더 어렵죠. 예, 사춘기에다가 이제는 머리 컸다고요. 몸 덩치는 이제 막 어른이죠, 완전히. 이제 힘으로 제압도 안 됩니다, 교사가. 예, 말도 안 듣고요. 예,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막 뭐 울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애들이 막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마음을 몰라주고 세상으로 막 나가고 그러면요. 그러나 그래도 계속 씨를 뿌려야죠. 예, 언젠가는 이 뿌린 씨앗이 하늘에서 내린 그 비를 맞아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 교육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심을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쓰실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사명이 너무 크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걸맞는 사람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지만,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이 어부 베드로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죠.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서신서들을 보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런 서신서 보면요, 이거는 문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뛰어난 문학 작품입니다. 헬라어 문학 작품 중에서도 거의 최고봉. 어떻게 문학이란 걸 전혀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걸 쓸 수 있나 감탄할 정도로,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것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또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 D.L. 무디라든지 또 스펄전, 아이언사이드 이런 그 유명한 그 설교자들이 있는데요. 무디는 최종 학력이 뭐 그 거의 뭐 학력이 없죠. 예. 그리고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사람 성경을 많이 해박하고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는지요. 나중에 신학대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를 줬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은 중졸.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늘 기도하고 성경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탁 치면은 그냥 몇 장 몇 절 쫙 나올 정도로요. 성경이 거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주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절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고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능력을 더하시고, 이게 이제 세상 말로 시너지 효과, 그죠? 나도 열심히 주님도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바꾸시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앞으로 어떤 교사가 돼야 될 것인가,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죠. 그게 진정한 교사죠.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했다고 해서 훌륭한 교사는 아닌 겁니다. 암송한 결과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겠죠.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동기부여라고 그러죠. 그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죠.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상이 있다라는 거죠. 상이. 천국에 상이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걸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상급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참 우리가 또 힘들지만 힘을 내게 되죠. 또 반대로 마음 먹고 뭘 하고 있다가 그걸 못 버리고 있다가요. 하나님이 그거 실의하시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 내리신다. 세상에서도 벌이 있다.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 이제 당장에 막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징계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징계를 받아서 약하고 병들고 잠잠 재워버리죠. 좀 길게 죽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죽는 거를 잔다고 표현하잖아요. 나중에 부활하기 때문에 좀 길게 자서 그렇지. 그래서 징계라는 거, 상급 징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또는 어떤 일들을 버리도록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동기부여라는 것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큰 어떤 그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사실은 본입니다. 본. 주님의 본이죠. 정말 상이 없고 징계란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주님의 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력한 어떤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죠. 그 본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시지 않아도 또 뭐 나무라시지 않아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뭘 해라 뭐 하면 상 주고 뭐 하지 마 그러면 때리고 뭐 야단치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스티커도 주고 달란트 뭐 해서 시장에서 그 상품도 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뭐 지가 가면 스티커 하나씩 띄고 네. 이런 이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아이들에게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은 교사의 본이죠.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혈선수범해서 얘들아 교회 학교는 빨리 나와야 돼. 시작하기 10분 전에 나와야 돼. 20분 전에 나와야 돼. 와서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경도 한 구절 읽고 암송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껍질고 보고 뭐 이러면 안 돼. 말씀 시간 중간에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 말을 그렇게 하면서 교사가 맨날 지각하고 맨날 빠지고, 암송도 안 해오고, 애들 암송 하러 오는데 선생님 막 떠든거리고, 그러면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진짜 그 본이 되는 모습으로 교육하는 교사. 그 교사가 가장 교육을 잘하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는 말을 잘하는 교사나 재미있는 교사나 뭘 많이 사주는 교사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본을 통해서 교육하는 교사. 그 교사가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어떤 선생님일지 생각해보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나한테 선물을 많이 해주고 이런 교사가 아니죠.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교사. 그래서 교사로서 듣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소리는 교사가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런 우려의 소리,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탓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참 가장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것에 우리가 본이 돼야 되냐? 누누이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됩니다. 평소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교회에서 정해진 모든 교제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교사가 되면 교사의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고용 모임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등하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죠. 다른 봉사하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찬양대를 해도 찬양대를 하면서 고용 모임이나 청년회 성실하게 하는 거죠. 뭐 어머니나 봉사회나 청년회 임원을 하면서 고용 모임이나 이런 데 절대 빠지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태도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근면성실, 출석 지각하는 부분, 일단 복장이나 말씨, 표정, 태도.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담고 싶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교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복장, 말씨, 말하는 것부터, 또 얼굴 표정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연구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2절. 시편 111편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렇죠? 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성도들도 굉장히 순수한 분이었고 이 목사님도 정말 열정 있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나름대로 진짜 정말 이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뤄보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다른 것보다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참 막 준비해가지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전하면 당연히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좋은 메시지를 듣고 또 성도들도 순수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기대하고는 다르게요. 시간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순수하고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가지고 전하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목사님이 쭉 고민을 하고 교회를 쭉 관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답을 얻은 것이요. 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깊이 있게 준비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말을 못 알아들어가는 거죠. 성도들은 뭔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은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크게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신학적인 용어를 다 빼버리고 평이한 말로 바꿔가지고 쉽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교제해야 될 사람 대상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내가 아무리 심오한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애들이 그것을 못 알아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신앙 서적도 많이 보고 본인은 성경 충만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아이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전달력이라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교수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죠.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에 맞는 교수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죠. 6학년이면 6학년에 맞게.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낮게 하면 또 지루해하죠. 아이들이 식상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찾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그게 진짜 숙련된 교사겠죠. 그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겠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학년 또 내가 맡고 있는 반 안에서도 이해와 또 아이들 간에 또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각도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가장 효과적인지 그 부분은 많이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떤 비유가 어떤 이 성경의 어떤 심오한 내용 추상적인 내용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비유나 예화 같은 것이 어떤 진리를 쉽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맞는 비유가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맞는 비유도 따로 있습니다. 애들한테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교훈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여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아이들 수준에는 뭐 사탕, 뭐 과자, 선물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친숙하게 잡을 수 있는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교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선생님들은 이제 생각을 늘 많이 하셔야 되죠. 이번 주 공과가 뭐다 그러면 그거 쭉 읽으면 내용은 금방 파악됩니다. 성경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인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알아먹기 쉬운 말로 바꿔서 전달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거기서 실패하면 이게 그 교육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됩니다. 전달력. 어른들의 말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면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좋은 생각이 나면요, 계속 고민하면서 좋은 생각이 나면 반드시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본 건데요. 아, 어제 좋은 생각이 났었는데 이미 그때 늦었어요. 다시 그 생각하려면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딱 나면요, 진짜 주무시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옆에다가 메모지를 놓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 메모를 해놓고요, 짤막짤막한 거라도 아이디어들, 좋은 어떤 그 전달 방법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연구해서 좀 적어놓고 그런 것이 아주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욥기 33장 보실까요? 시편 앞에 욥기 33장 15절 3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교훈하실 수 있어요.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시시때때로 교훈 주시거든요. 그러면 밤에 잠들 때 침상에서도 생각 하나님이 주신 말 생각이라고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적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그걸 이제 전하는 그런 것이 이것도 이제 정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로서 이제 하나의 노력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교사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 모든 것을 다 견딘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교사로서 봉사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잘 아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을 내가 분반을 맡아가지고 담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현재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뭐 말은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행동은 엉망이고 출석도 엉망이고 분반 분위기 흐트려놓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얘는 우리 반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떠올리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무슨 믿음을 갖냐? 얘가 항상 언제까지나 이런 모습이 있는 모습인 것은 아닌 겁니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이건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요. 야, 이 사람 좀 내 주변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교제 안에 있다 보면 바뀔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우리 교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까지나 그 현재 모습에 머물러 있으란 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사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이런 것들을 헛되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들었던 간증인데요. 어떤 형제가 중고등부 때 너무 막 방황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아주 헌신적인 교사 선생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교회를 빼먹고 안 나오고 방황하고 그랬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 찾으러 다니고 집에도 여러 번 찾아오고 아, 난 교회 안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위해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해주고 와서 또 타이르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고등부 이제 졸업해서 청년회를 갔는데 정신 차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재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교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재에 떨어져가지고 안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귀찮을 정도로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 교재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을 내가 안다. 제가 압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 간증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선생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막 이렇게 말씀 부리고 말 안 듣고 속을 상하게 해도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또 뭐, 비단 아이들만 그러겠어요. 또 여러 가지 교사를 하면서, 뭐 교사 선생님들과의 어떤 문제들, 또 세상 일과 또 교사의 직분을 같이 또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뭐, 교사로서의 이렇게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네. 다 지나가고요.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연단시키고, 또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믿고 잘 견뎌내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 잠언 31장 25절에 능력과 전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죠. 후일을 웃으며. 후일이란 이게 이제 그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그 에 관한 말씀 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후일. 지금은 참 울고 있지만 후일을 웃는 우리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사 직분을 이제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훌륭한 상급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훌륭한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자, 내세의 첫 번째로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상을 주시는데 한 영혼을 구원받도록 인도해주고 또 구원받은 그 영혼을 정말 이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도와주는 그 일에 상이 없겠습니까? 훨씬 더 큰 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이 교사로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요 큰 자부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큰 상을 분명히 예비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봉사,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 심지어는 봉사 같은 거 안 하고 말씀만 듣고 교제만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편하고 뭐 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몸은 편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이 땅에 남아있는지를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편한 신앙생활이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자처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3D 업종 중에 하나가 교사라고. 그렇게 이제 힘들다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부담이죠. 또, 내가 신앙생활을 또 잘 할 때는 괜찮은데, 또 내가 좀 잘 못할 때도 있고,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아이들 앞에는 계속 서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큰 고난입니다. 그걸 다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 어렵고 힘들고 한 고난 중에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큰 칭찬과 상급을 분명히 주시게 될 거예요. 정말 교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상이 있을 겁니다. 교사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목사하고 거의 같은 직분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사실은 작은 목사예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죠. 아이들의 어떤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해서 신방도 하고 도와주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상담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도 교사가 하잖아요. 이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큰 어떤 그 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대상이 아이들이다 뿐이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예. 내 분반을 데리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또 그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세와 금생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상이 있다는 이 말씀에서 진짜 이 세상에서도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가지고 큰 복을 받은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게 D.L. 무디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D.L. 무디가 D.L. 무디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그 교사분이 있습니다. 무디가 17살 때 그러니까 고등부 정도 되는 거죠. 고등부 정도 이제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 무디가 아시다시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 무디가 이렇게 쭉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그 17살 때 자기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분의 자녀가 아들인가가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요. 그 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 정말 이 전도하기 쉽지 않았던 그 아들을 무디의 집회에 참석시켜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가 정말 자기가 10대에 고등부 때 신앙적으로 큰 신세를 졌던 선생님께 나중에 진짜 그 아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또 그것을 갚는 현세에서요. 내세가 아니죠. 현세에서 그런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11장 1절에도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죠. 예.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지금 애들이요. 나중에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을 두었을 때 그 아이들의 선생님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교사로서 잘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현세와 내세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사의 이 길에 들어섰는데요. 경희학교 교사의 길에 들어섰는데 아마 이제 지금은 뭔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주신 이 귀한 직분에 내가 잘 이걸 감당해서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는 그 일을 잘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진짜 흔들리고 변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거든요.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처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함께했던 처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이 성경에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예.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서 많은 면에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됐던 교회입니다. 아주 열정이 있었고 많은 사랑이 있었고 그런 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서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책망할 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 예배소 교회가 책망받은 거예요. 처음엔 잘했어요. 다름질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에 쭉 뭐 교회에 관한 말씀을 쭉 주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인사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제일 마지막 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제일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자,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딱 맞죠? 예.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인데, 예. 그게 지속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예. 마음을 먹고 주님의 일에 뛰어듭니다. 예. 근데 이것이 정말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주변에도 구원을 받고 한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예. 초등부 때, 중고등부 때, 또 지금 주변에. 그런데 언젠가부터 얼굴이 보이지 않는, 뭐, 교제 안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예. 저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진짜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교회당 건축할 때 같이 벽돌도 지고요. 예. 그렇게 같이 봉사도 하고 했던 형제들이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예. 그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죠. 지구 어딘가에 지금 땅을 받고 있을 건데 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교사로서도 같이 시작하지만 정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크고 작은 고난이나 또 작은 어려움 때문에 충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 일을 꼭 끝까지 좀 하겠다, 해보겠다 이런 그 다짐과 또 기도 속에 이 봉사의 책임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앞 여기서 해야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 교사의 직임을 맡기시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미래를 또는 책임질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구원받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전해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생님들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저녁 피곤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사로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 저희가 마음판에 간직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겨진 이 귀한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